우리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므로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하게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스스로 삼가라. 그리하면 잘 될 것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삼가면 잘 됩니다.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동안 그가 성령을 의탁하여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다 설명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르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다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을 행하시는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이 구원받음의 증거이지 할례가 성령 구원받는 것의 증거가 아닙니다라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강하게 자기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다 듣고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맞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말한 것은 다 맞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한 것은 다 맞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일치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온 이방 민족을 다 불러 모으겠다고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써야 됩니다. 이제 율법을 지키지 말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 아무것도 지킬 것이 없고 다만 여러분에게 지킬 것, 요긴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고 목매달아 죽인 짐승과 피를 먹지 말고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도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결정해서 편지를 씁시다 했더니 만장일치로 그 예루살렘 회의가 거대한 회의였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 성도들이 옵저버로 뒤에서 다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회의하는 광경을 다 보았는데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니까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어요. 어쩌면 이렇게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장일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한다는 거예요. 각자 생각과 의견과 비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공통분모,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통일성이 있었습니다. 그 통일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통일케 하시고, 성령은 평화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결정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을 내리게 한 주체는 다름이 아닌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에 결정한 사람이 성령과 우리예요. 성령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요긴한 것,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상을 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 위에는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이 결정을 가지고, 성령이 내리신 이 결정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써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만들읍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요긴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요긴한 것들 2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와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던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린 결정,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결정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에 바쳐진 그러한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서 율법이 파괴되었습니다. 율법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살인을 하면 안 되고,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고, 간음을 하면 안 되고,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행동을 제약하는 그와 같은 행동을 위해서 주는 그와 같은 율법이 있고, 또 하나의 율법은 음식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룩한 음식만 먹어라, 불결한 음식은 먹지 말라. 그 음식은 모세가 생각해서 이 음식은 건강하고 이 음식은 나쁘니까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안 먹어도 되고라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었어요. 이러이러한 음식은 먹지 말라. 그리고 이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제사 드리는 수준과 똑같은 것이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 불결한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 음식법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해제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음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이었습니다.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기도를 할 때 환상이 보였습니다. 환상 중에 내 위에서 그만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것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올 때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주여, 나는 내 위에서 그만 율법에 그만 부정한 것을 나는 먹어본 적이 없고 먹을 수가 없나이다. 또다시 내려왔어요. 잡아먹어라, 저는 먹을 수...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음식의 정결함과 부정함의 그 율법은 이미 파괴되어졌다. 음식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할 때 여러분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믿음 하나로 너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짐승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라고 선언하면 그 짐승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되는 거지 더 이상 율법의 얽매에서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과 음식의 그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에 규례를 주면서 똑같은 레벨에 두었을까?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은 바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 때 사용하는 음식이었어요. 당시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와 그 가나안 땅에는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에게 바쳐지고 그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만찬을 먹고 또 그 신전을 지키는 창기들과 음행을 하면서 이와 같이 이방인들의 삶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방인과 같은 음식을 안 먹는 것이다, 우상 숭배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이다, 믿음은 행동으로 생활 지침으로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은 여전히 먹지 말아야 된다, 다른 음식은 다 먹어도 되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마리아나가 합법화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고 또 술과 술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그 다음에 뭐 담배에 빠지고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때 우상에게 우상의 제물로서 바쳐진 것을 먹지 말라고 하였듯이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거룩한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율법을 음식법을 파괴할 때 모든 법을 다 파괴한 게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여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음식의 규례예요. 그렇다면 지금 위생법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 규정한 것 중에 어떠어떠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게 의학적으로 오늘날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먹지 말아야 된다. 그게 오늘 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여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음식은 많이 먹어야 되고요, 나쁜 것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매어 죽인 것, 그것은 짐승에게서 피가 빠져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채 먹는 것을 아주 경멸하십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생명 존중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피채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피든지 어떠한 형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피를 먹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또 남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말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존중해야 되고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고 음행 하나를 더 따지자면 음행은 성경에 주어진 말씀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그 서로 그 성적인 그 관계를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모든 형태는 음행이다. 그것은 음행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이 사도시대, 이 신약시대 우리에게 분명히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가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삼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키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충만히 채우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아니고 주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저희는 가끔 카지노가 있는 호텔에 가서 숙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도 싸고 여행 갈 때 중간 기착지. 그러나 카지노라는 개념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밤새도록 담배 연기 속에서 딸랑거리는 노인네들 보면 왜 이렇게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 사용 아무것도 아니, 정말 카지노에서 프리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싼 것과 더 좋은 여행지로 가는 숙박은 좀 사용하자. 그리고 그 카지노에 들어가면, 호텔에 들어가면 밤새도록 기도하죠. 하나님, 전 네플린을 좋아했는데 주여 이 네플린에 이 카지노 도박이 더 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마리아나가 화법화되고 담배가 싸고 술을 갖다 주어도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 한때 막 와인이 막 쌓인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아예 술이라면 근원부터 먹지 말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안 먹고, 그리고 사실은 버려야 되는데 또 누가 와가지고 막 가져가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 대신에 무엇에 대해서 속박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길 바라고, 그리고 기도를 빼먹으면 내가 막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다시 엎드리게 되고, 사실 저는 어제도 여기서 2시 반까지 기도를 했어요. 2시 반까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뭐 너무 좋아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오늘 오신 김사라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은 정말 죄송하지만 풍채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다. 맞아요. 저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요. 왜 토요일 밤새도록 기도합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같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이렇게 장로님 연약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통일성을 이루는 이 평화장로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막 기도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음식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고, 구약시대의 율법도 그와 같은 우상과 관련된 것을 금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상과 관련하여서, 그리고 죄악과 관련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삶으로 잘못 떨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근데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 프리, 말씀에서 프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씀의 개념도 없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자유예요. 제가 이발소에서 만난 어떤 분이 초기에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합니다. 열심히 다녔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리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가지고 그의 삶이 완전 난장판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성경 얘기를 쭉 했더니 그런 말을 믿습니까? 그거 다 글에 불과하고 사람이 지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왜 믿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오직 죄악, 어떻게 죄를 즐길까, 어떻게 내가 육신적인 쾌락을 즐겨볼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만족해야 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자유합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서 막 죄악된 것만 있으면 막 그것에 막 혈안이 되고 막 혈과 육을 막 발휘해가면서 그것을 추구해 가려고 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얽매여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면 너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스스로 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그 비결은 첫 번째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서는 이발소에서 만난 그 아저씨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이라는 시인이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도 일을 하면서 큰 집을 가지면서 아주 잘 살고 떵떵거린단 말이에요. 자기는 주일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맨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사람들을 막 등쳐먹는 그 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모든 일이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는 왜 이렇게 괴롭고 내 가정에는 문제가 있고 내 자녀들은 고통에 처하는가? 괴로워서 그 사람은 나는 미끄러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아삽이 고백합니다. 어때서 이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부조리하게 진행되는 것일까? 그래서 아삽이 성소에 갔습니다. 이 내가 이를 어찌하면 알까 하여 성소에 갔더니 그때서야 내가 일의 결국을 보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요, 그 어떤 죄인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렇게 촛불만 깜빡깜빡거리는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누워 잘 때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만약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병로간다면 나는 정말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두렵고 떨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오 하나님 더 경외심이 나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네 뭐 없네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삽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의 참담한 치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은 이 땅에서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아삽은 거기에서 무엇을 받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떵떵거리고 지 혼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을 봤다는 것입니다. 지옥불 속에서 훨훨 타는 그 무서운 장면을 보았어요. 저는 어제 9시에 사실은 교회에 왔어요. 교회 청소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거야. 그럼 기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집에 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11시쯤 오면 되겠지. 그래서 운동을 했어요. 예식장에서 너무 잘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운동하라고 그랬나 봐.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는데 샤워물이 잠깐 뜨거운 거 하는데도 왜 이렇게 뜨거운지 그럴 때마다 오 하나님 이 조그만 뜨거운 것으로 나는 뜨거움을 느끼는데 만약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그 유황불의 고통에 떨어진다면 그 고통을 오 하나님 그거 막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구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죽을지라도 예배 드리다 죽으면 영광이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삽은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괴롭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금식하고 고난을 당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에게 임하는 천국의 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만 믿고 바른 삶을 살고 천국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주여, 나에게 저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저 다이아몬드로 지어진 우리 주님의 예배하신 처소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삽은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영적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예배드릴 때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삼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이 땅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말씀을 쫓아서 잘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예배드리기를 꺼려할 때 그것은 사탄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권세를 명하는 이 사탄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더피움을 힘입었느니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백성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는 점점점 깊어져야 돼요. 미니멈 30분이지만 30분으로 양이 차지 않습니다. 적어도 1시간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삼가고 잘 되고 그러면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은 그냥 기쁨이에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베풀어 주신 은혜. 내게 건강 주시고 100세까지 살게 하시도 감사. 저라곤 그냥 적당히 살다 어느 날 가게 하시도 감사. 모든 게 감사. 왜?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집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상급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더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집이 빛나기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열심히 헌신하는 데 따라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어지는 여러분의 집은 달라져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잠시입니다. 하나님은 잠시에 여러분의 그냥 끝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나간 세월 120세 이상 사신 할머니 보고 인생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짧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가? 교회는 항상 사도행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성령이 충만 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날마다 성도가 늘어나는데 갑자기 환란이 임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어디 부활이 있느냐, 어디 너희들의 믿음이,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이 다른 그 스데반과 같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상이 막 새로 태어난 그 종교에 핍박을 가했어요. 그 헬라파 유대인의 그 앞잡이가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은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막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막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까지 막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막 그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환란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그 새로운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헬라인으로서 유대인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다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도망을 갔어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란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짐과 동시에 그 환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안디옥이 제2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선교의 중심점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로 막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또 안디옥 교회 잘 나가다가 막 부흥하다가 지금 유대에서 온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이방인들은 전부가 다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쫙 갈라졌어요. 위기가 왔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1차 전도한 안디옥과 그다음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그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와 이와 같은 그 다음에 더베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여기에 새로 생긴 교회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교회에서 막 일어서서 무슨 소리냐 열띤 변론을 했고 그리고 안디옥교회 성도들과 그 장로들과 함께 결정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을 말하고 야고비 의견을 말하 야고보가 의견을 말하고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만장일치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유다와 실라를 선택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소식을 전하니까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다시 부흥됩니다. 거기에 많은 평신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또 열심히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바울과 바나바가 또다시 선교를 계획하게 됩니다. 1차 선교를 마쳤는데 이제 2차 선교를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상의를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전도했던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그리고 더베와 이러한 지역의 길리기아와 이 도시를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이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2차 선교의 그 의도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1차 선교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이 2차 선교팀이 구성되어져서 선교할 때 처음 몇 개의 도시는 성령님이 허락했지만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럽으로 그래서 새로운 도시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처럼 교회에는 환란이 있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놀라운 부흥이 있고 그리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위로와 역사예요. 이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될 것이고 우리는 또 성령이 부흥시켜주면 그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선교해야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교회의 부흥의 패턴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바울과 바나바와 어떠한 갈등이 있는가? 3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바나바는 마가라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하게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서로 심하게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도들도 의견이 분분해서 근데 여기에 다툴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소규모의 선교팀입니다. 정말 만장일치가 돼가지고 한몸 한뜻이 돼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 임할 때 같이 그 고난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나바는 이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가 한 번은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고통이 임하니까 그 고통을 감당하기 싫어서 혼자 가버렸어요. 이 사실을 안 바울은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위로의 사람이요 격려의 사람이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사람이고 또 바나바는 마가가 바나바의 사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다르다. 내가 보기에는 이 마가에게는 분명히 자질이 있고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있다.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사실 여기에서 다투지 아니했다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와 실라가 한 팀이 되어서 한 팀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 심하게 다투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 원래 자기가 가려고 했던 길리기아와 그 다음에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루스드라 이런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데리고 가기를 거부했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성경의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그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편지로 씁니다. 몇 번이나 나와요. 성령님은 이와 같이 잠시 다투게 하면서 완전한 선교를 다르게 만들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쭉 나오겠지만 유럽이라는 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의 일은 성령을 쫓아서 성령이 해야 됩니다. 우리 평화장로교회는 성령이 우리 온 성도의 공통분모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어서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리고 나의 욕심을 다 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그리고 예배가 되고 그리고 그 활동이 되고 앞으로의 나아가는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일이 다 잘되고 스스로 삼가라 그리하면 잘될 것이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잘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스스로 삼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건강하여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평화장로교회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